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앞뒤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주님,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으로, 생명을 비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두셨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하여 첫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 비춰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이 빛을 비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다른 지체들도 오늘 하루 저들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예를 얻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잠언 15장에서도 보고 21장 9절에서도 보고 우리가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거야 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부부지간에 싸우게 되면 그러면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피차 일반입니다. 뭐 아내가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이거는 피차 일반인데 이것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지붕 모퉁이다, 광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그럴 때 여인 그럴 때두 가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 순결한 처녀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인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여인이고 그다음에 저 창녀 교회가 바로 그것도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인은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초창기에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이 땅에서 받아들여서 지금도 뭐한 650만 내지 700만 정도가 이 미국에 살고 있고 LA만 해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창녀 교회 쪽에 붙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풍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다투는 여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뭐 우리가 알듯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항상 앞장세우고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게 바로 그 다투는 여인이라 이거죠. 이스라엘과 다투는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가지 말고 곧장 광야로 도망가라 그랬죠. 이게 지금 뭐 성경 전체를 볼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잠언은 그냥 격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망가라 그런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환란 때니까 지금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뭐 캄보디아로 가야 된다. 뭐 아르헨티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어디를 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엔 뭐 토라로 돌아가자는 말들도 많이 하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만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갑주를 입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해요. 왜 그럴듯한 언변으로 정중한 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게 생겼느냐 이렇게 보고 대부분 다 가요. 물론 점잖음도 좋겠죠. 말도 정중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진리가 없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데 조금 점잖지 못해도 점잖지 못해도 진리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 점잖게 얘기를 못해요, 항상. 때로는 막 그냥 책망도 하고요. 심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맞고니까 가서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또 바리새인 들고 이 독사의 세대야 그랬잖아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 자연인들은 인정에 따라 산다. 인정. 그 사람의 인정을 보고 따라간다. 인정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정에 사로잡혀. 그러나 우리는 인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신정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잠언 21장 20절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여러분 구약적인 축복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너 씨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에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 때 비슷한 때 살았던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왜?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저 이집트에 있는 왕궁에서 참 아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그 파로가 줬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로또 부자가 됐죠. 계속 짐승이 번식을 하니까 말이죠. 짐승 떼들이 그들에게는 부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낙농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는 가지고 있는 짐승떼,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나 뭐 나귀떼나 이런 걸 가지고 부의 척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그때 알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거부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이건 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도 보통 무지야. 그러면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왔다고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교회는 뭐 파킹장에 이렇게 차가 왔을 때 롤스로이스나 좋은 차가 오면은 그 사람은 막 그러고 차가 안 좋으면 그냥 무시해버린다잖아.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금가락지 오고 뭐 호화롭게 오면 사람이 저기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저 구석에 앉으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징계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멸시를 당합니다, 지금. 그때 여기 현명한 자의 처소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린다. 이렇게 한 것은 그당 구약적인 물질적인 부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물질적으로 재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진짜 교인들은 다 쫓아버리고 가짜들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뭐 우리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할 때, 탕자 비유를 할때 말이죠.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다 써버렸잖아요. 다 써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리인데 그 속에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교훈이지 이게 교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교리라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만들진 않아요.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구약적인 거는 부자들이 보니까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낙타 한 마리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시대가 바뀌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죠. 이 시대가 바뀌면 놀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휴고가 되고서 이제 대원란에 가면 그때 사람들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이죠.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피난처로 도망가야 된다, 뭐 노아의 방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저때 믿지 말아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 자, 미국에서는 속담이 있는데 저축을 하라고 그러는 건 말이죠.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조금 먹으라는 거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싫어한대요, 지금. 다 써버리잖아요. 특히 멕시칸이나 흑인들은 다 써버리죠.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덕분에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다 써버리니까 경기는 좋아지는 거죠. 돈이 막 도니까 말이죠. 근데 일반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저축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자, 21절 보니까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여기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냐를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뭘까요? 착한 일을 해야만 영생 받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4장 가보면은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뭐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버지니아에 선교사로 와서 10년 동안을 선교사 생활을 잘 하다가 금이 환영하는 가운데 배가 이제 결국 침몰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달았죠.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달았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찬송을 막 하는데 자기는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죽기 직전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알게 돼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어떤 주일날도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나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면은 많이 낮은 거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 뭐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러냐? 그러면 앉혀놓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해보라고.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고. 전심으로 해보라고.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몰라. 양론 가보면은 권사님들이 말이죠.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딱딱하고 싸움질하는지 몰라. 너는 아주 너무나 몸서리치는 걸 경험했어,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 울고 싶더라고, 울고 싶더라고. 여러분, 여기 지금 참고 선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유대인들 보고.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유대인들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랐죠. 주님이 이제 죽으실 거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주님이.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 때문에 피 흘리고 죽을 거니까, 너희가 범죄한 율법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니까, 그리고 부활할 거니까, 너희가 나의 의를 의지하고, 너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를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고난을 많이 받아.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한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러나 더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걱정 근심해야 돼.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받지 못했고 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은 다른 거 썩을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내가 더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 이렇게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죠? 이 말씀을 하게 한 분이 누구죠? 바로 이 주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생명을 받죠?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의를 받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죠? 그 다음에 명예를 언제 받아요? 주님 만날 때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그 사람은 갈보리에서 주님이 죽으신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초청하려고 전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갈 길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것만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아, 뭐,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사람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을 뭐, 어?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걱정하는지 몰라. 일단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목자 보내가지고 좋은 교회를 있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사람들이 걱정해. 그래가지고 아, 노방전도 하는 건 효과가 없고 그거는 그래서는 오히려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 요즘에. 자기가 걱정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걱정할 것은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에 속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심지어는 유명한 전도자들도 뭐라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환란 넘어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수없이 죽임도 하고 남은 자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첫째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나. 그 다음에 아 중남미 가지 마. 중남미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거기도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멸망길로 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가면은 그냥 하루 갔다 탁 오죠. 하루 갔다 오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도 그날 딱 해서 전도 딱 하고 그냥 그 처서로 후퇴합니다. 바로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다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다가 우리 한인들이 멕시코 놀러 갔다가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화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군대 작전이에요. 군대 작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뭐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은 지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서 살지 못하니까 상이 없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건 차별 없죠? 거지나 뭐 왕궁에 태어난 왕자나 공주나 차별이 없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위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그렇게 유달리 성경 공부하겠느냐고. 뭐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 나는 뭐 고등학교 안갈 거야. 나는 중학교 안갈 거야. 나는 장사할 거야. 그건 그 사람 몫이죠. 그 사람의 그릇이죠. 그건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되죠. 22절 보니까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첫째가 누굽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린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시기 전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현명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옛날에 전쟁할 때 뭐 어느 용사가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이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겉핥기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아, 잠언을 알게 되면 사업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입과, 23절에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이 말을 아끼는 거에 대한 그 잠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었죠. 10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미리 봤지만 한번 다시 좀 돌이켜 보면 10장 20절 보게 되면 의인의 혀는 순 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31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느니라. 또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 말이 있죠. 현명한 자의 말은 병을 고치느니라. 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19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쭉 있었죠. 18장에 들어가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참 이렇게 결국은 그 혀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킨다. 쓸데없이 말을 해가지고 다 곤욕을 당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싸움에 참견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개가 귀를 잡으면 그냥 물어요. 괜히 지나가다가 남이 싸울 때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거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그래.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이게 듣다가 아 나도 그래 뭐 그 사람 그래 뭐 이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 귀를 결국 잡는 거죠. 사탄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물리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다투는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잘 될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럴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다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24절 보니까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그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진노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그 이름과 같지 못하고 그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 요즘에 우리 뭐 크리스찬들 뭐 보면 뭐 존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어? 저도 뭐 조셉이지만 말이죠. 피로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폴도 많고 여자분들은 에스터도 많고 하여튼 좋은 이름 다 좋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좋은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 돼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살 때는 뭐 깐나나 말똥아 소똥아 그래가지고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좋은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입술에 열매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좋은 이름들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롱거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좋은 이름을 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 같이 행해야 된다. 정말 존 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우레 사람, 우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 아들, 그저 악을 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악을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들을 멸할까요? 막 그랬죠. 우레 아들이다. 피로. 피로도 마찬가지죠. 피로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때로는 실수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믿음. 믿음에선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피로란 이름은 그 돌이란, 바위란 이름 아니까 바위. 그런 이름인데 그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우유부단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용감해야죠.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게그 당시에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지만은 그의 진짜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하는 자라. 결국 그런 하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에 우리가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에게 보내겠느냐? 큰 바벨론 지금 멋진 성이로 돼 있죠. 로마의 엄청난 성 아닙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성 안에 거기가 그런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티칸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인가? 그때 진짜 이름이 공개돼요. 자, 17장 5절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신비로운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왜? 큰 바벨론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의 모든 그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신비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큰 바벨론이다 이거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어미라. 옛날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보다 더한 것이다. 오히려 그의 어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는 주님 만날 때다 기록된다. 아무리 좋은 이름 가지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야, 고생문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다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운 것처럼 당신은 주님 만날 때 울지, 절대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있잖아요. 하나도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억해.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그 조엘이라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 가운데 우리의 무기는 찬송과 기도다. 우리는 보이는 무기가 없으니까 찬송과 기도로 바울이 실라가 같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그때 옥타가 막 흔들리면서 자꾸 풀려진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찬송과 기도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시편에 최상의 복을 받게 앞서서 다윗이 그래 최상의 복. 그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최상의 복이 뭡니까?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상의 복이죠. 이 땅에서 물론 잘 되는 것도 복은 복이죠. 땅에 기름진 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최상의 복은 주님 만날 때 받는 복이다. 이게 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와거나 뭐 성경 공부할 때 듣는 말씀 있잖아요. 이걸 정말로 듣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렸는데 건성으로 들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헛되게 듣게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 잠언의 말씀은 한절한 절이 전부 이게 독립적인 말씀이에요. 독립적인 말씀이면서 신약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스토리가 아닙니다. 잠언은 스토리가 아니고 한절한절 속에 우리가 짧은 절을 공부하는 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은 절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판에 새길 때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성도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앞뒤로 감싸시고 안수하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권고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